민수기 38번 메시지 전쟁 7번째 여인들이 그 땅의 기업을 얻는 판결의 윤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여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판결의 윤례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남성들만이 기업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여성들이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중 하나의 속함 1절부터 4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들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생명의 교통에 관련된 예표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중 하나에 속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생명 안에 합당한 근원에 속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계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보는 생명의 문제이며 이 생명은 지파들과 집들과 가족들에 관련됩니다. 민수기 27장의 예표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념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받은 생명을 포함합니다. 생명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은 특별한 통로를 통해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접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영접하는 수단이나 통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 수단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영접하는 수단 모두에 관련된 민수기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주 예수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활동들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통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표에 있어서 백성들의 계수함이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참된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계보가 없었으며 계수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계수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통로에 관련된 강한 입지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강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또한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해 합당한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이 통로는 우리를 신성한 생명 안에 존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여자들 27장 4절의 요구는 다섯 명의 여자들이 했습니다. 여자들은 보다 연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여자들입니다. 이것은 자신들 안에서 우리는 모두 보다 연약한 자들, 심지어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강한 분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온 우주 안에는 유일한 남자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은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나는 남자이지만 하나님의 새 피조물에 있어서 나는 여자입니다.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은 우리를 예표하며 그들의 요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기업을 소유하려는 갈망을 가짐. 슬로브앗의 딸들은 조상들의 기업을 소유하려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예표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존중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으려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으려는 갈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요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는 갈망은 놀라우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조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아들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만일 결혼한 남자가 아들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의 기업과 형의 아내가 그의 동생에게로 가야 했으며 동생은 형의 아내에게서 첫째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첫째 형의 아내와 둘째 동생에게서 난 아들은 둘째에 속한 이름이 아닌 첫째에 속한 이름을 지어주어 첫째 형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를 기억할 수 있는 후손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염려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게서 없어지고 그 기업이 가족 밖에 누군가에게로 갈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지파들 가운데 기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태어난 누군가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근거하여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요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도 후손이 없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자손들이 그분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의 백성들 중 하나에게 후손이 없다면 그분은 그가 그분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후손을 제공할 길을 찾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율례. 모세가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의 사례를 여호와 앞에 가져갔을 때 그분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가 옳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나의 백성들 중에 하나가 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고 죽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다섯 딸들의 요구는 내 갈망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딸들은 그들의 조상의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 혹은 조건은 그 딸들이 그 지파 밖에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예표를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기업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은 이 요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파 밖에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파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판결의 율례에 대하여 더 전진된 방면을 갖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인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기업은 그의 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에게 딸이 없다면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형제가 없다면 그의 기업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없다면 그의 기업은 그의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한 소유가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의 근거를 두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안에서의 관계의 유형이 우리가 소유하게 될 누림의 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유형에 있어서와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이 높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누림 또한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체험이 낮고 매우 제한적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 또한 낮고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 의해 측정됩니다. 여자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판결의 윤례에 대한 민수계의 이 부분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는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종종 좋은 땅의 기업을 의미하는 기업을 언급합니다. 예표에 있어서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좋은 땅의 기업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는 좋은 땅의 기업으로 예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를 봅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데 민수기 26장 2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27장에 암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한때 이방인들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생명이 참된 근원과 생명을 받는 통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땅의 기업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집과 통로가 필요합니다. 집과 통로가 없다면 우리는 기업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원과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근원은 생명이며 통로는 생명의 교통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으며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누려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과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열시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에도 관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누림만을 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유형의 누림은 균형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누림은 균형 잡힌 누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음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합당하지 않고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잘못되었고 비현실적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좋은 땅에 참된 누림을 갖는다면 생산하게 되리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의 기업을 누리기를 주장하지만 조금도 수확이 없다면 우리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누림인지를 마땅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누림은 합당하지 않고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확이 없는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절한 수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민수기의 예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함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와의 교통에 어느 정도 관련됩니다.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는 것이 생명 안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사람의 단어인 관계라는 단어를 신성한 단어인 교통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통은 일종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 이러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몇몇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임을 봅니다. 교회 생활과 생명의 교통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누림을 기업으로 받을 그들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빛비춤을 받고 성도들과 생명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